오늘은 두 번째 사단의 무기고 폭파작전 두 번째로 무기명은 완전주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완전주의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정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고 사람마다 완전주의 성향은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은데 이런 증상들이 독립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진행 발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증상은 꼭 뭐냐면 내가 꼭 해야 한다는 무서운 압박감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은 뭐냐? 나는 좀 더 잘해야 돼. 나는 좀 더 잘했었어야 했는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라는 이런 것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 아쉬움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조금 더 어젯밤에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한 챕터만 더 봤으면은 이번 시험에 아까 나왔을 때 이런 아쉬움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깨닫고 좀 더 나아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가해서 항상 좀 더, 좀 더, 조금 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부족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올리고 계속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렇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운데 갈등의 생활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 자신을 멸시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완전주의는 낮은 자존감과 같이 자기가 한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뭐 해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뭐 내세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1등을 요구하시는데 자신은 1등을 못하고 2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틀에 매어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를 멸시하는 태도가 이제 이 불안에서 어떻게 되면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죄책감과 불안으로 진행되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아시겠죠? 점점 그 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네 번째는 어떻게 되니까 이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불안이 증폭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에 매여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까지도 만족시키고 인정받으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율법이라는 굴레에 들어가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는 현상은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맞춰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자신의 생각이 이것이 어떨 때는 지칩니다.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되니까 주위 상황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까지 어떤 게냐 반발심.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살아계신 거야. 나를 달아보시는 거야. 그리고 적개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이건 거짓말. 이런 적개심까지 생기면서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제대로 막 폭발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의 성격은 부인합니다. 여기는 이 부인은 와이프가 아니고 디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부분 소심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오르는데 화를 내는 것을 무서운 죄로 여겨. 아, 화내면 안 되지. 이건 또 죄악이야. 그러니까 분노를 부인하면서 그것을 꾹꾹 억눌러서 버리게, 꾹꾹 억눌러 버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잘 어울릴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쓸 때 오는 압박감, 긴장감 등으로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큰 부담은 마음이 싸늘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주의 증상이 심화되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완전주의란, 여러분, 세상에 완전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완전주의를 추구할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완전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지만 완전주의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며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이 누구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뭔지 아세요? 감정입니다.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은 여러분을 완전주의가 되고 누구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까지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주의는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할 수가 없, 자기의 목표에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면 또 난 좀 더 잘했어야 돼. 끊임없는 거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만족하지 못한다는 감정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든 격화시켜. 나는 이것밖에 되는 사람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격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항상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또 그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날 안 도우시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항이 생겨? 하나님 정도도 이러십니까? 하는 반항심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기고,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팩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근데 이것이 팩트인데 하나님의 그 팩트는 변함없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데 나는 아니라 그럴 때 그럼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돼. 하나님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치유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유에 포함하는 사항은 뭐냐면 잘못된 개념, 여러분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난 감정, 또 자신을 비하 또는 격화시키는 태도, 화합하지 못하는 태도, 파괴된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치유되는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파괴적인 기억들에 대한 깊은 회고,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파괴적인 상황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기억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기억 속에 여러분 잠재해 있다가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감정이 리콜이 됩니다. 리콜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인 기억들은 여러분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 처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처리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으로 돌려서 기억 속의 자신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기억 속에 어떤 우리의 이런 모든 상처는 기억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부터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남아 아주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빴다. 그 순간에 아주 모멸감을 느꼈다. 그 순간에 너무 분했다. 그 순간에 너무 창피했다. 뭐 이런 순간이 있어요. 기뻤던 순간 말고 이런 상처가 되는 순간으로 돌려서 그 상황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솔직하게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럴 때 그러면 기도 중에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어루만지심과 위로함이 여러분 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미술 시간인데 여러분 데칼코만이라고 그러나요? 막 바닥에 막 이 미술에 막 여러 가지 색깔 칠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다 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면도칼 같은 걸 이렇게 뭐 붓질을 하면 그런 이렇게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는지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뽑으면 나중에 이 뒷판에다가 잘한 사람 것만 뽑아갖고 다 붙이지 않고 잘한 사람 것만 뽑아요. 그래서 내가 뽑혔게 못 뽑혔게? 못 뽑혔어요. 그때 못 뽑혔을 때 저는 지금도 그 이 교실에 그 뒤에 붙어있던 그 장면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학생들과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화면이 저에게 사진 찍히듯이 남아있어요. 그때 제 감정이 어땠냐면 화가 났어요. 왜 난 안 뽑히는 거야? 왜 난 안 뽑혔을까 하는 화가 나 있었고 그것이 저가 살아갈 때 이 미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예요. 어디 가서 누가 미술을 그린다 나는 미술 그리는데 그런 것이 한번 베끼니까 어디 가서 미술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난 뭘 그리려고 그래도 그려도 이거 내가 잘 그린 건가 이런 그런 미술에 대한 결여하는 게 생기고 그리고 뽑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만약에 뽑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제가 살면서 살아오는 어떠한 내가 부분에 도전을 싫어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거를 가는 걸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러한 영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날 보고 새로운 길 안 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간다 그런 그러한 다르지만은 어떠한 내 생활 베이스에서 나를 지배하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차별을 느끼게 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디자이너라는 것은 미적 감각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감각이 뭡니까?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디자인을 할 때에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꼭 미술을 잘해야지만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향에서도 있고 이런 치유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다 치유하셔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우스러들게 하거나 어떤 용기를 얻게 하는 요소가 더 이상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술을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의 원인은 대부분 근데 어린 시절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렌즈는 as it is. 그냥 있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주의와 우울증을 일으키는 사람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공통된 문제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마침 이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냥 주는 거지 뭐 조건적인 사랑을 하느냐. 근데 이 조건적인 사랑은 마치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그냥 행동 양식 같아요.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서 가니까 그냥 저절로 그런 것이 내 삶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분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부속품이고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다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시콜콜 과거로 다 돌아가서 파헤치고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완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그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니까?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 이상으로 높이 올린 모습, 어떤 이런 슈퍼 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괜찮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직 당신의 좋은 점만 보이려고 생각한다면 참된 당신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참되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리 깨끗한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급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너무 씩씩한 척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분통 터집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냥 씩씩하고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럼 괜찮을 때까지 좀 더 해봐라. 저는 기도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손을 잡고 가도 잡고 가서 걸음마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원피스 입고 가는 그런 모습, 뒷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떠냐? 그런 아기 같은 모습이에요. 아기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아기같이 하고, 기도를 해도 아기같이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꾸민다 그래서 꾸밀 수도 없고, 감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주의자가 봉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데 어렸을 때 받은 감정적 타격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 주눅이 들어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60인데 감정적인 나이는 몇 살이냐? 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 드러날 것만큼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유치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여러분 이럴 때 이해하실, 아니 저 사람 나이를 먹었고 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나날 때 그거예요. 이게 모든 건 다 자라났지만은 나는 감정은 5살밖에 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성숙도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과거 어느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성숙도가 몇 살인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람들은 상장기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성숙한 남자와 여자를 변화되어야지만 영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완전주의라는 무게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완전주의적인 성향이고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처방이 내려지면은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괜찮아. Good enough. 충분해. 그리고 너 더 할 필요 없어. 너 갖고 있는 짐 다 갖고 와. 나한테 와서 좀 쉬고 가. 물 한 잔 마시고 쉬고 가.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주의로부터 궁극적인 치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세상에는 good enough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 충분해. 너 쉬었다 해. 네 거 다 내가 해줄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는 grace인데 헬라어로는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은 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잖아.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그리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의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그렇게 붙여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세상에 말하는 카리스마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의 의견이 부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리스라는 공짜로 주어진 것, 과분하고 공 없이 얻는 것, 일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호의라는 뜻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완전주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료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단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꼭 듣고 싶은 정답이며 치료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지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혼자서 다 하려고 낑낑대면서 죽을 똥말똥하는 사람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숨 좀 좀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짐 다 내놔. 내가 그 무거운 짐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어떤 비유가 오냐면 시골의 할머니가 옛날에 그 높은 이걸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택시가 지나가다 기사 아저씨가 세우고 할머니 힘든데 택시 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서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거를 그대로 이거 지고 가는 거야. 이게 웃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다 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 짐을 다 머리에 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고 없는가 있는 게 아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하룻밤 사이에 이런 증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머리에 짐을 지고 차를 타고 가신 할머니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내 머리를 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시간과 과정과 이해와 치료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생각의 재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확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확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우리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이끌고 있어요. Give and take예요. 그냥 주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작은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서부터 이런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상벌주의,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이런 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특히 부모나 예비 부모들까지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부모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가 무엇을 받아들였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렀지만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그 말이 곧 개 수준에 내려가서 개하고 맞는 명령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거가 우리 말에 아직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감정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칭찬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기준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애가 잘했을 때 뭘 해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절대적인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애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과 부모가 상의해서 반드시 룰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상을 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이 부부가 그것이 동의된 가운데서 자녀들을 길러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따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언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조금 나아지고 깨끗해지고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삶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를? 나의 멍에가 여러분 멍에예요? 나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누구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 누구 짐? 예수님의 짐은 가벼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 아세요? 욕 이거래요. 소에게 저렇게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쪽에 두 마리가 같이 씌울 수 싱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더블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멍에가 쉽다라고 얘기해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멍에가 쉽대요. 저게 쉽게 해서 이렇게 목에다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쉽겠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이 여러분을 불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때가 불편해요?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옷이 무거우면 싫습니다. 옷이 무거우면은 옷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옷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여러분의 멍에가 만약에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냐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버거운 거예요. 그 짐이. 그리고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딱 맞는 거야. 내가 진 멍에, 내가 스스로 진 멍에는 내가 슬픈, 나에게 버거운 걸 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럼 반드시 꼭 멍에를 메야 될까요? 꼭 메야 될까요? 안 매도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려면 안 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멍에를 반드시 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멍에를 끌고 일하는 저 소 주인은 저 멍에를 맵니다.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저 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근데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홀로 남겨두시지 않은. 그러니까 멍에가 두 개가 졌다면 내가 하나 메고 하나는 누가 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메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멍에 너 혼자 가게 되지 않고 내가 함께 메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저희 부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멍에 저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끌어주신 멍에도 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사역을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왜? 우리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떨 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못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어떨 때는 수고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 멍에는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멍에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연약함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잊지 마세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강함으로 나타나면서 강해질 때 여러분을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이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나를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연약함이 더 이상 나를 얽매어 쓰는 마귀의 무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간에 다루었던 낮은 자존감과 오늘 다루었던 완전주의라는 감정에 매여 있는 분들은 그것이 실제 자신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 모습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모습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보잘것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누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겉은 이렇게 보여도 속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우리 모습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낮은 자존감과 아버지 완전주의라는 그런 감정이 주는 아버지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 주 안에서 바꿔지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쓸 때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